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우리가 열왕기하 이제 보는데, 지난주에 아합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강성했던, 세상적으로 강성했던 북왕국, 하지만 영적으로 피폐했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환점이 나타나는, 아합 왕조가 끝나고 이제 점점 쇠약해지는 그런 역사의 시작을 열왕기하에서부터 보여주죠. 그래서 그 왕이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졌어요. 자기 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묻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물어보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에 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모습을 아주 극단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큰일이 생겼어요. 이제 누가 사역을 그만두시냐면 엘리야가 사역을 그만두는 내용을 2장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그 사역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준행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랬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예, 이 땅의 위기가 어떤 거냐면, 다른 어떤 경제적이나 뭐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위기가 있겠죠. 근데 진짜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귀해질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질 때, 그게 위기예요. 아주 쉽게 더 예를 들면 교회들이 많고 교인들이 많아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청종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그게 위기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언제든지 군사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이 이 시대도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온 세상에 동일합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위험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세상은 늘 위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늘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결코 형통하고 미래가 밝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그 장면을 소개하면서 지금 엘리사도 알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선지자 생도들도 이렇게 알았어요. 그 당시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선지자 생도들은 사무엘 때도 좀 있었고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시대가 어두울 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구약에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구약 마지막 때에도 보면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루터기, 그런 절망 가운데도 미래의 소망의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두세요. 그래서 이 시대가 망하는 것이 제가 볼 땐 꼭 나쁜 것 같지가 않고, 지금 여기서 창세기랑 예레미야를 이렇게 통으로 보는데요. 공통점 하나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시대가 섬기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다 망해야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범죄해서 셋이 나오고 그 계열이 또 다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래도 다 범죄예요. 바벨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끌고 가요. 근데 나라가 계속 하나님을 섬겼다 안 섬겼다 이게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심판하세요. 잘 안 섬기면. 그러면서 역사가 완전히 망해져요. 예레미야 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언을 하죠.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너희 다 잡혀갈 것이다. 항복해야 산다. 그 얘기가 듣기 싫었고 예레미야 구덩이에다도 가두고 감옥에도 가두고 참 힘들게 합니다. 항복을 안 해요. 끝까지 싸우려고 그래요. 이길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망하죠.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다 파괴가 될 때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성에 다시 내 사람들을 심겠다 말씀하세요. 이 성에 다시 사람 사는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다 망한 다음에 다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내 마음을 그들에게 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으로 갈 때 아유 큰일 났네. 예, 큰일이 난 거는 맞아요. 그런데요, 그럴 때 세상 탓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욕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들이 정말로 필요해요.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남겨두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봐요. 선지자의 생도들, 선지자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영적인 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구나. 엘리사도 그거를 쫓아봐서 알고 보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 고민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라는 걸출한 분이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을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없는 시대, 이건 정말 끝장났다. 큰일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큰일 났다. 엘리야 같은 분이 하나님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 졸졸졸졸 쫓아내면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 내가 단언컨대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떠나겠다, 붙잡고 늘어지겠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왜 졸졸졸졸 쫓아다닐까요?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엘리와 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엘리사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습이 지금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쪽 길갈에서부터 저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로 내려왔다가 지금 여리고 강가까지 와서 엘리야가 옷을 벗어 겉옷을 벗어갖고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두 사람이 건너가고 아주 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는 일들을 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지금 구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잖아요.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성경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해요. 갑절의 영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러세요? 야, 참 어려운 걸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한국적으로 이해를 하면 엘리야가 하셨던 큰 은혜의 두 배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게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장자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주석을 써놓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모든 장자들은 재산의 상속을 두 배를 받았어요. 다른 자식들보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런 만큼 책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표식으로 두 배의 재산을 주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가 구하는 갑절의 영감의 개념은 엘리야가 하였던 사역을 하나님 내가 계승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헌신적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 이 역사를 하나님 제가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엘리야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엘리야 스스로가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를 세우는 일을 그럼 네가 다음에 목사해봐, 네가 설교해봐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직접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본인이 헌신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아마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죠. 그리고 정말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세요.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그래서 에녹처럼 또한 모세처럼 이 엘리야 이렇게 세 분 우리들이 볼 때 하나님이 참 직접 데려가신 분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가세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누가 지켰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킨 거예요. 왕이 지킨 것이 아니라 군대가 지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지켰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켰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라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누가 지키는 겁니까? 나라를 누가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지켜내는 거예요. 어떤 탁월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지켜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똑똑한 사람이 교회 지키는 거 아니고요. 돈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교회 지키는 건 아니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역사를 지키고요. 그 시대를 책임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 겉옷을 벗어놓고 갔는데 그걸 엘리사가 꿰매세요.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세요, 엘리사.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적으로 참으로 물이 갈라지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선지 생도들이 왔어요. 엘리야랑 같이 계셨는데 엘리야가 안 보이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참 데리고 가신 걸 보고, 이 당시에도 죽음이라는 것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육체는 어디다가 이렇게 두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몸을 찾고자 우리를 보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엘리사가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막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고. 그러면 가봐라. 갔어요. 며칠 있다 돌아왔어요. 못 찾았어요.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한마디 하시죠. 왜 쓸데없이 가냐.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냥 말을 듣는 게 현명할 때 애만 쓴 거예요. 쓸데없이 3일 동안 가서 찾았는데 아무것도 못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사의 사역을 소개를 해줍니다. 여기 보면 19절에서부터 22절은 보니까 이제 그 토산이 익지도 못하고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 가져와라. 그래서 물에 근원해 가지고 소금을 던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다. 그래서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여기는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다음엔 우리가 읽기 불편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와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는데 길에서 애들이 이제 떠드는 거예요. 여기 작은 애들이라 그랬는데, 여기 나르라는 단어는 작은 애들이 아니라 청소년 애들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 약 12살에서 15살쯤 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엘리사가 머리가 없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대머리여 대머리여 막 이렇게 조롱을 하고 웃긴 거예요. 놀렸어요. 근데 엘리사가 뒤를 돌아보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곰이 둘이 나와갖고 애들 40여 명을 찢어서 죽였다. 진짜 무서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뭐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선지자가 이렇게 험악하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그것도 애들을. 근데 보세요, 제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12살에서 15살이에요. 그러면 뭐가 착한 일인지 뭐가 나쁜 일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애들이 어른이 지나가는데 머리 없는 분한테 대머리요 대머리요 놀리면 이거 애들이 철없어서 모르고 하는 일일까요? 그 시대의 패악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대의 패역함이에요. 엘리사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사역이에요. 지금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에 가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사역이 있다면 또 하나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겼다는 얘기는 누구를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 시대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시대에 대한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도 엘리야를 잡으러 군인들이 갔었죠. 그 군인들 50명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두 번 죽었죠. 그때 세 번째 군제장관은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납작 꿇었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살았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하나는 은혜면 하나는 심판이에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탄 사람은 은혜와 사랑을 입었죠. 그러나 방주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느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영역이라면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건 누구보다 더 착하려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보다 더 착하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참 하나님 무서우신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두려우신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어요. 아, 참 하나님 무섭다. 근데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구했다고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 시대를 봤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할 때 갈멜산 사건 하나 빼고 엘리야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괜찮아 보였을까요? 힘들어 보였을까요? 힘들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정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기독교 국가가 풍성히 다윗 왕조 같을 때 선지자로서 지금 사역을 하겠다고 헌신한 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합 시대의 배경을 두고 그 다음에 자식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모든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망해가는 때에 하나님 내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장면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두 배의 영성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 이 엘리야가 했던 기적의 두 배, 엘리야가 받았던 은혜 두 배 이런 두 배를 자꾸 찾는데 그 두 배의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다라는 거죠. 이런 헌신적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충성과 사명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을 토하는 심정으로 구했던 것이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두 배의 축복을 우리가 늘 구하는데 두 배의 헌신을 구하지는 않고 축복을 구할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헌신적 삶에 하나님 내가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시대가 점점 흘러가고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 그럴 때 내가 사명 잘 감당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참으로 엘리야처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힘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너무너무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때예요. 주변을 보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 어려울 때예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모아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서로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모습들을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잘 섬깁시다. 그리고 좀 연약할 때 손붙잡아서 기도해주고 일어납시다. 힘냅시다. 같이 예배드립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실 날을 우리 같이 예비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살고 이 시대들 감당하면서 삽시다. 우리 같이 힘내서 하나님 사랑합시다. 우리가 같이 그렇게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 참 선지 생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살아갈 때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정말 기르시고 입히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의 사랑들을 우리들이 늘 체험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우리 성도들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받아 누리고 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내가 사명자로 살길 소망합니다. 내 사명이 헌신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분들의 뒤를 이어서 나도 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장로님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 고백은 그런 사도 바울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 신약시대 그런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의 고백처럼 주 예수여 오소 오시옵소서.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보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시대의 고귀한 아름다운 그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가면서 하나님 그 역사를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셋 계열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노아의 자손들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세우시고 다윗의 자손들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셔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주님이 회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의 갈등, 번민, 고민, 경제적인 것 또한 인간관계 여러 가지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말아도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고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랑 엘리사는 여기 있는 선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들은 미약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패역한 시대에도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 생애에도 이런 믿음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직까지 유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 내 영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으로 사는 자는 망한다고 하였고 영으로 사는 자가 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